도날 파울러 박사, 구약의 배경. 강의 2. 메소포타미아와 이스라엘의 지형. 저작권 2024 돈 파울러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구약의 배경에 대해 가르치는 디아어, 단 파울러입니다. 세션 2. 메소포타미아와 이스라엘의 지형입니다. 두 번째 세션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작업에는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1시간 미만으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지구의 구조, 지구의 지형이 적어도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점을 단순하게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그러므로 그분은 지형을 통해 이 세상의 창조를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제 의견에 동의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형을 연구하는 것은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스라엘이라는 두 가지 지형으로 우리의 생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물론 메소포타미아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큽니다. 그것은 고대 근동 지역의 강력한 힘의 원천입니다. 가장 위대한 문명은 이곳에서 먼저 시작되었을 것이므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녹지가 넓고 경작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지역에는 현대 터키, 아르메니아의 상기세계에서부터 모든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남쪽으로 갈수록 강수량은 남쪽으로 갈수록 다양하고 더 건조한 경향이 있으므로 연간 강수량은 약 16인치에서 8인치까지 다양합니다. 실제로 16인치의 비를 기준으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토양이 매우 비옥함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강우량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고대에는 대부분의 농업이 강 근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물을 운반할 수 있었고 그런 식으로 간단한 농사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들이 점점 더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농사를 짓기 위해 더 많은 땅이 필요했고 그때 인류는 관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는 것은 여기 우리 교실에 있는 칠판에 가서 이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간단하고 작은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이 있고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지만 여기에 도시가 있다면 그들이 한 일은 관계형 도랑을 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도랑에서 지역사회는 함께 협력하여 큰 도랑을 파고 주요 관계 도랑을 임대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작은 하천을 전대함으로써 도시가 개발할 원래 중앙 배수로보다 훨씬 더 크게 면적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자들이 강 유형 문화라고 부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입니다. 중동에서는 강우량이 적지만 땅이 넓기 때문에 이런 식입니다. 따라서 메소포타미아와 현대 이라크, 이집트 모두에서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관계시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들은 이 도랑을 팠고 그 도랑으로 인해 훨씬 더 많은 양의 땅을 경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강수량이 부족하지만 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둘째, 토양은 매우 비옥하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관계입니다. 그 결과, 이는 도시화 현상과 도시 발전을 초래하고 촉진하였다. 점점 더 많은 양의 농사를 짓기 위해 사람들은 분명히 이러한 도심에 모인 다음 경작할 수 있는 영토의 양을 늘리기 위해 공동으로 참여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에 수많은 대도시가 개발되었으며 이는 모두 이것이 지구 표면에서 가장 좋은 표토 중 하나라는 중요한 현실에 기인합니다. 표토는 동쪽으로는 자그로스, 제그로스, 산맥에서 북쪽으로는 아나톨리아 고원, 에너톨리언 플레토에서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성공적인 농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화학 비료를 만드는 법을 배운 현대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이 천여 토양, 즉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토양에서 얻는 양이 에이커당 부셀과 일치하거나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심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문화를 경제적 원동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매우 희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식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현실은 인류 역사를 정말로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지리학과 메소포타미아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농지가 많았습니다. 토양은 엄청나게 비옥했습니다. 그들은 잉여 식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우리가 수직 이동에 관한 차트로 돌아가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여기 미국 문화에서는 음식을 사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먹는 편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20 미만의 식비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내 아내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음식이 저렴하지만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음식은 가계 예산의 주요 요소입니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많은 돈이 듭니다. 이는 메소포타미아 분지가 식량을 생산하고 궁극적으로 수출이나 무역 요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지정학적 이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땅이 비옥했을 뿐만 아니라 강이 있었기 때문에 무역이 가능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식량을 강 상류나 하류로 운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명의 발달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형이 어떻게 역사를 생산하는지 보여주는 주요 요소입니다. 지형 때문에 이곳에서 최초의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잉부 때문에 최초의 정치적 글로벌 실체인 권력이 발전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요소이고 이것이 우리를 다음과 같이 이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리터니 라고 부른다. 나는 그 용어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허락하신다면 여기 게시판에 적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형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지형에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비가 충분하지 않고 토양이 좋고 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에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관계로 인해 도시화가 이루어집니다. 즉, 도시 중심부만이 인류가 번영하는데 충분한 관계 시설을 만들 수 있는 인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도시화. 여기에 화살표를 그리겠지만 이렇게 적어보세요. 도시화는 정치적으로 중앙집권화로 이어진다. 즉, 대도시 중심의 사회학은 정치적 형식의 변화를 요구했는데 이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저는 여기에 큰 글자로 된 카테고리, 즉 왕권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지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지형이 도시 중심지의 개발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다른 정치 체제가 필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제는 왕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왕권에 대해 나는 여러분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왕권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계시적 은유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왕권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아주 일찍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비교적 늦게 시작됩니다. 좋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에게 지적한 것은 토양은 매우 비옥하지만 지형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협력은 새로운 사회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왕권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지도로 돌아가서 메소포타미아의 지리적 현실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봅시다. 메소포타미아, 여자의 자궁과 같은 비유로 생각해 보면 메소포타미아는 자립적인 지리적 영역이다. 내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도를 보면 서쪽을 보면 아시겠지만 서쪽에는 사실상 통과할 수 없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는 일은 전체 지역의 서쪽 국경을 효과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서쪽에서 침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쪽 지도를 보면 오늘날의 터키인 아나톨리아와 메소포타미아를 구분하는 무거운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연적인 보호 장벽이 있습니다. 결코 북쪽이 밀봉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쪽, 즉 산맥에 대한 자연적인 보호 장벽입니다. 동쪽으로 가면 자그로스 산맥이 있다. 자그로스 산맥, 특히 높은 부분에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페르시아만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는 일은 제국의 탄생을 위한 물리적 매트릭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자족적인 지역이 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통일되어 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지형학적 현상이다. 따라서 이를 염두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 식량 생산 발전기인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독특한 특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많은 식량을 갖고 있지만 인간 발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 몇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첫째, 목재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잘 모르는 방식으로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 나무 위에 목재에 의존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냥 빌더즈 마우트나 로즈 같은 곳에 가서 목재를 구입합니다. 문제의 사실은 고대의 대서양에서 우랄 산맥까지 쭉 뻗어 있는 목재가 부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그 지역의 대다수를 벌채했습니다. 목재가 없는 문화권에서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범나머니입니다. 야자나무, 대추나무 등을 제외하고는 목재가 없습니다. 그들은 진흙으로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위가 많지 않고 진흙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이 목재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금속이 없습니다. 지도에서 가장 가까운 금속 매장지는 철이 있는 북쪽 아나톨리아에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인간이 철을 녹이는 방법을 알아내기까지는 수천 년이 걸릴 것입니다. 구리 퇴적물은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범람원 전체에는 구리나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금속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 문화의 필수 요소 중 일부가 누락되었음을 의미했으며 장거리 무역을 초래한 요인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장거리 교역은 그 강들을 오르락내리락하게 되었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풍부한 식량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웃에는 금속이나 목재처럼 그들의 문화에 부족한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강들 때문에 장거리 무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봉쇄되어 정치적으로 통일되고 강력해질 수 있는 지역이지만 그 지역만의 독특한 기후와 지형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에서 시작하면 겨울이 더 습하고 시원합니다. 남쪽으로 갈수록 날씨는 더 건조해지고 따뜻해집니다. 많은 미국 GI가 이 현상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 많은 미군이 오랜 기간 동안 이라크에서 전투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럼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프레젠테이션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지역인 지역입니다. 제국은 2000년 동안 이곳에서 처음으로 차례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행 목적으로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연결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도 상단으로 올라가면 상단의 영역이 녹색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지역을 가로질러 동서로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건조하고 특히 여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행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야 비로소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토론의 전반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대제국이 발전할 것이고 그 제국들이 궁극적으로 비록 아주 작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인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서쪽으로 돌려 이스라엘의 독특한 지리를 살펴보고 그것이 인간이 여행할 수 있는 육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은 서쪽을 만날 수 있고 서쪽은 동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근본적으로 다른 지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형에 관해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곳이 엄청나게 비옥한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옥한 일부 지역이 있지만 지역화되어 있습니다. 이 계곡은 비옥하지만 대부분 바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대에는 숲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네바론 백향목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현재 거의 멸종된 삼나무들입니다. 그들은 거의 마지막 백향목까지 베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여기 높은 산지에 있는 삼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백향목 자체가 없었습니다. 참나무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고대에는 이 지역에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목재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내 관심에서 벗어났지만 다시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테이프를 되감을 수 없기 때문에 잠시 동안 당신을 메소포타미아로 데려갈 수만 있다면 메소포타미아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언급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사에서 엄청난 규모를 차지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 들판이 강의 물로 비옥해졌을 때 수천 년에 걸쳐 이것이 1차적인 생태학적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현대 터키의 아나톨리아에서 유입되는 이 물에는 광물 매장량이 매우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의 사해에 대해 들어봤고 거기에는 광물이 너무 많아서 생물이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글쎄요, 현대 터키에 올라가면 사해보다 훨씬 더 염분이 많은 호수,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이 산들은 이 두강이 가져오는 미네랄을 방출합니다. 그 미네랄은 그 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관계하는 데 사용할 때 매년 관계가 발생하고 퇴적물이 발생합니다. 이를 식염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식염수 퇴적물이 발생하여 토양에 해를 끼칩니다. 이제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했다면 적어도 토양의 염분화를 늦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르기 방식을 행자르기라고 합니다. 대부분 현대 기계 덕분에 오늘날 농부들이 일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줄 자르기란 농부가 작은 둔덕을 만든 다음 현대 장비를 사용하여 둔덕 꼭대기에 구멍을 파거나 기계로 구멍을 파고 여기에 씨앗을 심는 것을 의미합니다. 괜찮은? 글쎄요. 그들은 고대의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홍수로 관계됩니다. 대신에 땅은 평평했고 씨앗은 땅에 심어졌고 물은 홍수처럼 땅 전체에 퍼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식으로 보호할 수 있었던 토양이 염분화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오늘날 메소포타미아 남부나 이라크 남부에 갈 때 왜 누군가가 이 문제를 놓고 싸울 것인가라는 질문을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글쎄요, 적어도 이라크 북부에서는 석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라크 남부를 보면 토양은 녹색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계 과정을 통해 수천 년 동안 토양을 염분화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는 그토록 위대한 문명이 궁극적으로 왜 쇠퇴하고 먼저 동쪽으로 페르시아로 이동한 다음 서쪽으로 지중해로 이동했는지 설명하는 중요한 지질학적 이유입니다. 이는 전력 손실의 주요 요인이었는데 그 이유는 매년 수학적으로 작물 생산이 덜 효과적이어서 수천 년이 지나면서 토양의 다산성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양의 염불화 문제는 농작물과 농경지를 다음과 같이 변화시켰습니다. 사실 이제 토양의 윗부분은 너무 단단해서 겨울철에 비가 오면 땅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풍경과 당신은 어디에서나 물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물이 거기에 있는데 염분화된 돔을 통해 효과적으로 스며들 수 없기 때문에 물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제가 말하는 이 문제가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다른 변화 패턴과 함께 세계 권력의 중심 지역인 메소포타미아의 종말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생략한 점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여기 이 지역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시다시피 토양은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숲이 우거져 있거나 적어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약간의 금속 침전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리 매장지는 이곳 키프로스 섬에서 왔습니다. 구리라는 영어 단어는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나는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음구리, 카퍼, 와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를 보면 자음이 똑같다. 그래서 이 지역은 그렇게 좋은 표토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인구를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숲이 있기 때문에 집을 짓는 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나 무기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이 있어요. 실제로 북쪽으로 갈수록 이 지역은 더 습해집니다. 남쪽으로 갈수록 건조해집니다. 동쪽으로 갈수록 건조해집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고 강수량을 보면 말 그대로 강수량의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는 지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구 표면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구 표면에 100마일이 이스라엘에서와 같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도에서 파란색 영역은 연간 60인치의 수분을 나타냄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그곳이 산악지역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곳은 높이가 거의 만피트에 달하는 헤르몬산입니다. 하지만 높이 때문에 바로 여기 지역의 강우량은 여기 버지니아에서 받는 강우량의 약 2.5배입니다. 여기에는 더 큰 영역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노란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연간 강우량은 40인치가 넘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얻는 것의 거의 두 배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더 남쪽으로 갈수록 갈색의 색조가 다양해지며 갈색의 연간 강우량은 약 30인치에서 약 20인치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핵심을 구성하는 이 지역 전체는 농사를 짓기에 충분한 강수량을 얻습니다. 남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아주 작은 거리를 보여드리면 바로 여기 훌라 호수에서 여기 아래 베르쉐바까지 대략 100마일입니다. 100마일을 달리면 비가 60인치에서 10인치로 늘어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기서는 1년에 30인치의 비가 내리는 해안에서 1년에 10인치의 비가 내리는 요르단 열곳까지 약 70마일밖에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50에서 60마일의 공간에 있습니다. 마일.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형을 다루는 두 가지 원칙입니다. 북쪽으로 갈수록 더 습해집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더 습해집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일부 학자들이 비선, 레인 라인이라고 부르는 완전히 독특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비가 전국을 대략 통과합니다. 따라서 남북 선상에 있는 강우선의 남쪽에 있고 그 강우선의 남쪽에 있다면 적절한 강우량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빗물 경계선 북쪽에 있다면 실례합니다. 빗물 경계선 북쪽에 있다면 적절한 강우량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비가 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빗줄기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지역의 중앙을 대략 통과합니다. 괜찮은 그래서 우리는 지형에 대해 몇 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르게 만드는 식량 생산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식량 생산에 있어 곡물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이 이루어지며 거의 독점적으로 밀과 보리, 일부 야채를 재배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작물도 다릅니다. 확실히 그들은 밀과 보리를 재배하지만 그것은 적당한 표토가 있는 곳에서만 효과적으로 자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산의 문화가 있는데 이는 포도나무 재배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등지의 현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농작물이 계곡이 아니면 효과적으로 자랄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나 산은 포도 재배에 거의 완벽합니다. 그래서 포도는 습기를 많이 좋아하지 않고 과도한 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모두 포도 재배가 전혀 부족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완벽한 기후입니다. 바람은 종종 지중해에서 불어오는데 그 바람은 시원한 바람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슬이 쌓이는데 이는 포도가 수분을 받기를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슬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용어로 읽는 이유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한 그것은 결코 부정적인 용어로 묘사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작물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북쪽 지역인 레바논에서는 두 가지를 자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올리브와 포도. 둘 다 1년 내내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른 포도를 말려서 건포도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겨울 내내 포도를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겨울 내내 과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포도는 겨울철에 과일을 제공합니다. 둘째, 올리브 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고 올리브를 먹거나 기름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올리브는 그들의 문화에 엄청나게 중요한 이점입니다. 기름은 영적, 종교적 의식에서 인간에게 기름을 바르는 데 사용되었고 더 중요하게는 요리와 조명 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 종교적 이유로 인해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리브 오일은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작물은 서로 다른 문화와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문화와 완전히 다르거나 크게 다른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기후가 다릅니다. 높이 때문에 실제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여기 지도를 보면 사해의 꼭대기를 찾아 서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예루살렘은 동서 방향으로 사해 꼭대기와 거의 완벽하게 위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해까지의 길이가 대략 12에서 15마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루살렘에 12인치의 눈이 쌓이고 요르단 열국으로 10마일 아래로 내려가면 바나나가 재배되고 있을 때 그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요르단 열국이 해발 1000피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해발 2500피트인데 그렇게 짧은 거리에서 그런 지형적 변화가 일어나는 곳을 지구상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로 인해 기후와 지형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여기 이 지역에 내려올 때쯤에는 대체로 네게브, 네저프라고 불리며 대체로 평평합니다. 해안 평야는 평평하다. 이 지역의 지형은 남북으로 구릉지대이다. 우리에게는 농업에 사용될 수 있는 거대한 조던 리프트, 조어던 리프트, 가 있고 그 다음에는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는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 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은 부서진 채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단절된 부족들의 집단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청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거쳐 실제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왔을 때 결국 그들은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시대에 그들이 연합했던 약 100년 이상의 기간인 연합왕정 시대에만 분열되었다는 것을 즉시 읽을 수 있습니다. 글쎄, 친구들, 그들이 그렇게 분열된 이유 중 하나는 결코 유일한 이유는 아니지만 그들이 그렇게 분열된 이유 중 하나는 지형 때문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여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지역이 다르고 이로 인해 생활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짧은 지역에서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는 장애 중 하나는 지리학이었습니다. 지리학은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엄청나게 다른 기후와 매우 다양한 지형이었습니다. 해안을 따라 내려가는 요르단 열국 지역은 우리가 아열대 지방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중앙 구릉지대에 들어서면 기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연적으로 통합되지 않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비옥한 초승달 현상과 무역에 대해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모든 곳에 자신의 백성을 두셨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두실 것이라고 제가 기대했던 장소 중 하나가 아닙니다. 지형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두셨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것을 중요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신학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신학적으로,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속의 목적으로 지형학적 지역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백성을 이 지역에 두심으로써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두 가지. 하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빗줄기가 나라 중앙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물론 그분이 어떻게 이 일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하셔야 할 일은 단지 빗줄기를 옮기는 것뿐이며 이스라엘의 많은 지역에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 그가 해야 할 일은 빗줄기를 남쪽으로 옮기면 나라 전체가 적절한 강수량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매우 다양한 강우량 분포 지역에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축복을 받으려면 순종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명기를 읽어보면 신명기는 그들이 하나님과 성공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며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임을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불순종했다면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실 모든 저주를 선택하여 보내실 모든 저주를 설명하는데 전체 장을 할애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축복과 저주는 북쪽으로 20마일이건 남쪽으로 20마일이건 상관없이 이 지역에서는 너무나 쉽게 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의지하기보다는 그분께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직면한 매우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이 지역에 두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그분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종에 대해 상을 주심으로써 자신이 관대하다는 것을 나타내실 수 있었고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 형벌하심으로써 자신이 확고함을 나타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형이 주목할 만한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다. 제가 주목하는 두 번째 지형 지역은 커서가 가리키는 육교입니다. 이 100마일 길이의 작은 지역은 세 대륙을 연결하는 육교입니다. 세 대륙 모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지역을 거쳐 북쪽이나 남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은 고대와 현대를 통틀어 지구 전체 표면에서 가장 전략적인 지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북쪽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북쪽으로 갈 길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지 않고는 북쪽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제국 시대, 특히 아시리아 제국 시대에는 그들이 정복할 마지막 땅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땅은 이집트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이 작은 부동산이 엄청나게 강력한 이웃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의 지리학적 용어로 보면 이스라엘인은 약 400만에서 5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쪽으로 가면 내 기억이 맞다면 이집트인은 7천에서 8천만 명쯤 된다. 그것은 이집트 남쪽이나 동쪽에 있는 훨씬 더 강력한 존재, 즉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의 경우에는 대메소포타미아 제국에 둘러싸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했던 절망적인 상태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이들 모두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들보다 영구적으로 더 큰 세력으로 둘러싸인 완전히 전략적인 장소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같은 현실이 오늘날의 현대, 세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수에즈 운하의 굴착으로 인해 이 지역은 수백 년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전략적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한때 지구 표면을 오가는 국제 선박의 3분의 2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현대에도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가장 전략적인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50년대에는 세계 강대국들이 수에즈 운하의 핵버튼을 눌렀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인들은 홍해를 건너 이집트까지 정복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들에게 확실하게 돌아서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전략적인 지역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는 이 지역이 신학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부분적으로 이곳에 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그렇게 되기를 의도하셨다는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 대륙의 교차로에 위치한 이스라엘은 지구상의 다른 어느 곳보다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교 활동을 명령하신 것은 기독교 이전 오래전 구약 시대에 일어난 우연이 아닙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떠나 이곳 메소포타미아 북부로 복음을 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나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시대착오적으로 사용합니다. 그것은 신약성서의 용어이지만 하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형을 볼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 고대 세계 전체의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 되기에 완벽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남쪽으로 20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북쪽으로 600에서 70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멀리 남쪽 지역에 증인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통치 중에 스바 여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 듣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녀는 외교관을 보내고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회의를 주선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형학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그 시대의 세계에 대한 증인이 되도록 의도하셨기 때문에 이 지역은 신학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로를 시대착오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기독교가 이 지역에서 유래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로 퍼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역 북부에 있는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 북아프리카까지 퍼졌습니다. 사도행전에서 30년이라는 짧은 시간의 창이 끝날 무렵 기독교는 로마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고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지리적 중심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앞으로 몇 달, 몇 년 안에 그 목적을 달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지형은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핵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온 세상에 증인이 되도록 의도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두신 것에 대해 그럴듯한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은 행복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강의를 마치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형에 관해 한 가지만 언급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할 일은 단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다음 이것으로 시작하고 다음 한 시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은 지구와 고통스러운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우리의 번영이 종종 지구를 희생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현상입니다.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보면 그 나라를 살펴보고 미국 GI가 이라크에 갔을 때 한 말을 말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왜 누군가가 이것 때문에 싸우겠습니까? 이 지역을 살펴보면 왜 이 나라 전체의 일리노이 중부의 한 카운티만큼 좋은 농지가 많지 않은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다음 세션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에 깊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배경에 대해 가르치는 디아어, 단 파울러입니다. 세션 2. 메소포타미아와 이스라엘의 지형입니다.